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대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염불리 네. 네,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자,
오늘 이사님. 네. 아, 쉽지 않은 장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업종이 주도주의 자리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밤사이에 구글 터보컨트 이슈 때문에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뭐 저도 사실 이게 뭐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저도 이제 여러 뭐 자료도 보고 뭐 유튜브에서도 뭐 많은 전문가 분들도 나오셔서 얘기하고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결론은 그거죠. 뭐 걱정할 건 아니다. 오히려 이제 그 더 효율을 올려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더 증가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주가 빠진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사실 뭐 이 시장이 모를 리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뭔가 빠질 핑계를 또 찾고 있었던 것 같고 네. 마이크론도 엄청 올랐었잖아요. 사실 주가가 네.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지금 금리 충격이 좀 있잖아요. 사실 좀 제일 걱정되는 게 좀 금리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금리에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오늘 좀 4% 빠진 거 보고 아 시장이 좀 반도체 전체보다는 저는 좀 금리에 지금 굉장히 좀 과민 반응하고 있구나. 네. 그걸 좀 느껴서 그래서 이게 근데 이 그 이번에 나온 이제 구글의 요 기술이 사실은 뭐 악재냐 호재냐를 떠나서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딱 해석하기에는 이거 메모리 수요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악재로 어쨌든 해석하게 좀 만드는 지금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또 이것도 확대 해석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빌미가 되는 거죠,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뭐 이런 거 그냥 무시하고 또 가버릴 수도 있는데 시장 분위기도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구글도 참 왜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작년 4월에 논문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뭐 이미 1년 전에 나온 논문이 또 네. 구글이 이제 블로그에 올리면서 또 타이밍도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좀 지금 되게 예민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시장은 어찌 보면 이유를 찾는 게 아니었을까. 또 타이밍의 네. 역설 이런 얘기 하는데 이사님 시장은 오래 계셨잖아요. 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결국 이런 이벤트들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결국 펀더멘털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데 OECD가 유독 한국의 전망치를 낮추면서 물가를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이란 사태에서 미국 괜찮을 거야. 그냥 자체적으로 이제 수요 석유가 나니까 다른 나라들도 괜찮을 거야. 근데 유독 한국에 대해서 적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글로벌이 다 괜찮아지는데 한국만 유독 안 갈 수가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뭐 OECD가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명확히는 모르지만 네. 사실 이게 또 최근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외국계 증권사는 이런 이제 지금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를 낙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골드만삭스의 의견은 뭐냐면 그 옛날에 22년도에 유가 오르고 막 이래가지고 한번 뭐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유가가 뭐 한 120달러를 가더라도 경상수지가 적자로 가기 좀 어렵다.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네. 올해 뭐 영업이익 추정치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은 더 많이 늘어나고 이제 그게 방어를 해주고 이미 작년에도 뭐 거의 역대급 무역 수지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좀 전쟁보다 두려운 거는 이제 좀 미국 빅테크들이 결국엔 이제 금리가 튀어가지고 그 투자를 줄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이제 부메랑이 되니까 네. 타격을 받겠지만 아직 그런 징후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오늘도 아침에 네. 보니까 메타가 또 6배 더 늘리겠다. 네. 데이터 센터.
네.
뭐 그 저커버그가 지금 전쟁 난 거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더 투자 늘리겠다. 이렇게 한 거 보면 저는 OECD가 너무 좀 이렇게 그 어떤 근거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 그런 데이터를 넣겠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중동에서 원유 수입도 많고 네. 22년도에 또 굉장히 안 좋았던
맞습니다.
그런 좀 트라우마도 있고 또 내수가 좀 좋은 국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금 수출로 다 먹고 사는 국가긴 한데 내수가 또 취약해지면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이제 좀 경고를 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이번 이란 전쟁에 있어서 미국보다 타격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사실 이 경제 구조 자체가 미국은 자기네가 에너지 알아서 수출하는 나라인데 한국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네. 환율도 좀 튀고 있고.
네.
그래서 재정 쓰기도 참 만만치가 않고 막 이런 좀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걸 좀 그 아마 근거로 해서 한국에 대해서 좀 평가를 했는데 저는 어쨌든 그 골드만삭스 의견이 더 맞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에겐 지금 아직까지 좀 반도체가 있고
네.
예. 그 어쨌든 데이터 센터 수요가 지금 아직 줄어드는 징후는 없기 때문에 예. 올해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다 반도체에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저는 너무 그렇게 좀 OECD 의견처럼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전쟁이 끝나면 결국 시장이 펀더멘털로 돌아가겠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시장은 또 뭘 볼까요? 기존에 좋았던 주도.
네.
결국 반도체잖아요.
네. 네.
거기로 좀 다시 복귀를 한다면 한국이 저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또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같은 하락장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회는 맞죠.
그렇죠. 네. 근데 이사님께서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매수 횟수나 간격에 이사님만의 원칙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원칙 뭐 이게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여기 가면 뭐 몇 퍼센트.
네.
근데 사실은 실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그런 내용. 왜냐하면 그냥 실제 투자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계획은 세우는 건 맞아요. 뭐 이 정도에서 난 어느 정도 투입하겠다. 그건 좀 뭐 합리적일 수 있는데 어제도 빠지고 오늘같이 빠지면 일단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거에 없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지금? 요 내 스스로 지금 이제 자문을 해봐야 돼요.
네.
왜냐면 지금 어제도 공포였고 저 네. 지난 월요일도 좀 공포였고.
네.
예. 근데 또 화수는 또 올랐고 이런 이제 변동성이 계속 반복되는데 첫 번째가 그거죠. 내가 이런 급락장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손 버튼이 나갈 것이냐 이걸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대부분 못 하세요. 왜냐하면 결국엔 이렇게 지금 오늘도 이제 미국 이제 금리 인상 막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고 확률도 금리 인상 한다는 확률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제 옛날 생각이 나거든요. 22년도 지금 네. 그때랑 보면 다르긴 한데. 그런 생각을 여유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꾸 빠지는 이게 주가만 보게 되니까. 그래서 내일 빠지면 사야지 맘먹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오늘 살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네. 현실적으로 손이 잘 안 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살려고 마음먹었던 분들은 매수를 하시라는 거죠. 그게 한 번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눠 하시면 더 좋고 뭐 어디까지 빠질지는 저도 모르는 거니까 아니면 그 횟수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번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날마다 정해서 뭐 다음 주, 뭐 아직 4월 6일까지 지금 이란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좀 중단한다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으니까 뭐 지수가 뭐 바로 V자 반등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건 좀 횟수를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뭐 다음 주까지는 두세 번 나눠서 사볼까? 뭐 이러셔도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 모든 게 해결되면 바닥에서 몇 번 분할하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샀냐 안 샀냐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횟수를 10번에 나서 사시건 오늘 한 번에 사서 그냥 에이 5천 깨져도 물리자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사시건 그거는 나중에 결과는
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수가 여기서 이제 진짜 하락장이 시작되면 이건 이제 산 거 자체가 잘못된 행위가 되는 거고
네.
이제 만약에 우리가 결국 이게 전쟁 끝날 거고 미국이 지금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데이터 센터 투자도 해야 되고 사실 데이터 센터 투자라는 게 안보 목적도 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또 중간 선거도 있는데 금리를 올리는 게 말이 되나? 시중금리 튀지만 네. 과연 어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쉽게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좀 그 생각을 해서 결국에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수 행위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내가 예상한 대로 됐을 때는 큰 보상이 또 오거든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더 중요한 게 횟수보다는 지금 내가 살 수 있겠느냐, 그걸 먼저 결정을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가 분명히 네. 삼각패가 나눌 테니까요.
저는 매수할 때 지금 이 가격을 놓칠까 봐 불안해서 분할 매수가 안 되고 항상
한 번에
사버리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뭐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네. 보통 분할 매수하는 게 좋죠.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제 되도록이면 좀 저도 뭐 마찬가지 말씀드리는데. 근데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스타일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떤 사람 모두 다 천편일적으로 아 무조건 분할 매수하세요. 좀 이게 나눠서 뭐 해야 됩니다. 그거는 100% 맞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살 거냐, 예, 팔 거냐, 요게 저는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사기로 마음 먹었으면 뭐 분할을 하시건 지금 뭐 다 사시건 저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사님께서 반도체와 함께 좋게 보고 계시는 다른 업종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좀 좋게 보는 섹터는 이제 주도주군에서는 세 개인데 반도체랑 로봇하고
네.
아시겠죠? 현대차 오늘 좀 빠지고 있지만 그리고 증권주. 뭐 저도 이제 증권업종에 있지만
네.
뭐 지금 거래 대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이게 보통 거래 대금 이런 거래 대금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실적 좋을 수밖에 없고 또 무엇보다 그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이제 우리나라에 좀 잘못된 좀 너무 부동산에 집중된 이거를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다 좀 반신반의했죠 처음에는. 근데 어쨌든 지금 넘어간 건 아닌데 머니부부 초기 현상은 좀 나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초기 현상.
네, 네. 실제 뭐 예금도 일부 빠지는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예탁금도 많이 늘었고, 예, 물론 또 여기서 시장이 또 망가지고 또 안 좋은 쪽으로 가면 또 개인 투자분들이 떠날 수도 있지만 정부 정책이나 또 이번에 코스닥 뭐 2부제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직접 하는 좀 정부 같더라고요. 지금 어떻게든 네. 이거 활성화시키려고. 그런 거는 결국 증권사가 할 일이 되게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증권주 요 세 개가 시장을 계속 좀 주도는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장이 좀 하락할 때는 어쩔 수 없죠. 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시장이 좀 안정감 찾으면
네.
괜찮아질 것 같고 또 한 축은 이건 뭐 이게 전쟁 수혜주라는 건 아닌데 전쟁이 나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라도 좀 이제 한 번 또 세상이 좀 바뀌는 거잖아요. 좀 구조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고 또 방어할 수 있는 업종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종합상사. 종합상사를 좀 굉장히 괜찮게 보는 게 이번에 어쨌든 호르무즈 해볼 딱 막아버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워런 버핏이 생각난 거예요. 5년 전에 이분이 그 일본의 5대 상사를 샀단 말이에요.
네.
아, 이런 세상이 계속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셨구나. 왜냐하면 종합상사가 하는 역할 보부상이거든요. 그냥 이 막혀있는 공급망을 다 여기 연결을 해줘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상사잖아요. 무역상사. 그래서 종합상사 역할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포스코 인터 같은 회사가,
네.
저 호주에 가스전 갖고 있고요. 미얀마에 가스전 있고, 그 다음 미국에서 그 가스 수입해서 판매하고, 요 사업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저기 호르무즈가 막혔잖아요. 그러면 종합상사가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공급을 해주는 거죠. 이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주는 게 상사 역할이거든요.
가치가 되게 커질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근데 전쟁 끝난다고 그러면 다시 뭐 우리 이제 안전해졌으니까 호르무즈에서 그냥 받고 그냥 옛날로 돌아갑시다 이럴까요? 저는 그러지 않고 미국이나 호주 쪽으로 이걸 되게 다변화시킬 것 같아요. 이 루트로 LNG 루트로 야 이참에 우리 어차피 중동 언제든지 또 터질 수 있으니까
네.
미국에서 LNG 수입 더 늘리고 호주에서 늘리고 좀 이걸 좀 다변화해보자. 그럼 사실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게 조선도 좋아질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 이 운항거리가 길어지니까
네.
선박은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수혜를 받지만 끝나고 나서도 되게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태양광도 되게 괜찮게 봐요.
네.
오늘 뭐 하나솔루션 좀 실망스러운 그런 유증이 있지만 뭐 우리나라 대표 뭐 OCI 홀딩스라든가 이런 이제
네.
그 태양광 회사들 보면 비미국 그러니까 비중국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태양광 수요가 꾸준히 저는 늘 거로 보고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되면서 우리도 경각심을 느낄 수밖에 없죠. 대통령도 얘기하셨고 신재생 에너지 더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같이 볼 수 있는 건 원전이죠.
네.
뭐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공급망을 끊어지고 아니면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린 그 기존 주도주에다 네.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라든가 또 이런 공급망을 이렇게 망가진 걸 메꿀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적절하게 이번 좀 조정 구간에서 좀 담아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미 선생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 가장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이후에는 포트폴리오에 뭔가 변화도 살짝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중장기 시기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들리는데 아까 현대차 말씀 잠깐 주셨잖아요. 뭐 주가는 글쎄 우리 기대가 워낙 컸나 싶을 정도로 아직은 좀 더딘 상황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로봇이라는 피벗의 주체가 있잖아요. 글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좋겠죠. 근데 그게 현대차에 고스란히 오는 그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근데 일단 저는 그 투자자들의 인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보면 테슬라가 전기차가 중심이고 그걸로 돈 버는 회사인데 그 실적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이 밸류에이션이 PR 200배 받는 거는 사람들의 이제 프레임이 거기에 딱 맞춰져 있죠. 이 테슬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전기차로 안 보거든요. 로봇.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랑 지분 관계가 없는데도 거기 우주항공을 다 연결시켜버리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뭐 일면 보면 왜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면 그 회사 주가는 거기에 연동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많이 팔린다고 주가가 막 몇 배 뛸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네.
물론 펀더멘털은 좋아지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현대차도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원래 현대차도 이제 자동차 판매 실적에 의해서 주가 움직였는데
네.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번에 실적 안 좋았는데도 로봇 이슈로 주가가 급등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차도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바뀐 회사가 됐고 결론적으로는 실적보다는 이제 로봇에 대한 평가.
네.
요거는 현대차가 검증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어떤 이제 저번에 CES에서도 평가가 예상보다 너무 좋았잖아요.
네.
우리 기대보다 좋으니까 주가
그러니까요.
급등한 거고 중간중간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들 보내주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좋은 평가 나오면 주가 또 움직이고 그리고 또 이제 재료가 없으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모멘텀 주들은
네.
재료가 소멸되면 또 이제 안 나오면 좀 시들시들 또 해져요. 당장 뭐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없다 보니까 거기다 지금 또 미국에서도 이런 이제 성장주가 오늘 금리 때문에 충격받으니까 현대차도 옛날 같으면 이렇게 안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약간 로봇 성장주로 보다 보니까 금리 급등에 좀 이렇게
민감하게 좀.
예.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금리가 좀 진정되고 그다음에 4월 9일 날 기아가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거든요.
네.
거기서 아마 자율주행 얘기도 할 텐데 그런 이제 이벤트가 하나씩 나오면 주가는 또 저는 그런 걸 반영해서 올라가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와중에 장이 좀 더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사님,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장을 보면 이게 이제 무기력이죠. 저도 막 그 방송 나오기도 싫고 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은 아, MTS 쳐다보기도 싫고.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 정도 왔으면 살려고 맘먹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말씀드린 용기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5천 깨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무슨 일 생길지 모르겠고. 그래서 좀 공포가 드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엔 전쟁이라는 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오래 걸렸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그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 거는 결국엔, 그 2022년 그때 딱 한 번뿐이었거든요. 그 후로는 사실 더 이상 영향 안 줬어요. 이란 전쟁도 무섭긴 하고 또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가 됐지만 이것도 어쨌든 영원할 수 없고 사실 이란이 유리하다는 뭐 그런 기사도 있지만 이란이 어떻게 유리합니까? 예, 사실은 미국이 전력이 압도적이고 다만 작년 관세 전쟁과 거의 똑같다고 보거든요. 지금 트럼프 하는 거 보면 뭐 휴전했다가
네.
압박했다가 작년에 중국도 뭔 소리 하냐 우리는 제의 받은 적도 없는데 근데 결국 협상에서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란과도 저는 협상은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두 나라 다 저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 길어야 4월 안에는 해결되지 않겠냐. 뭐 저도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동의를 하신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섹터들은 결국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또 싸진 건 맞거든요. 분명히 또 이렇게 저 밸류로 좀 내려왔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어쨌든 지금은 도망갈 건 아니고 예, 용기를 좀 내서 투자해야 된다. 다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사실 건 아니니까 예,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이제 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전쟁 언젠가 끝날 거고 이걸 공감을 하셔야 좀 이게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 전에 한번 이걸 너무 이제 공포나 이런 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번 좀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이제 제일 지금 두려운 건 금리 인상이에요.
네.
근데 금리 인상은 개인적으로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왜 22년도에는 했냐. 물가 그렇게 튀니까 한 거 아니냐. 근데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 압력도 되게 컸잖아요. 공급도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수요보다는 공급 압력이잖아요.
네.
이게 유가 때문에.
네.
그래서 연준 위원들도 모를 리는 없거든요. 공급 충격에 의해서 이 발생한 인플레를 잡으려고 금리 올려봐야 사실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걸 네. 모를 리는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금리 인상은 좀 쉽진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